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작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돈과 사후의 운명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먼저 몇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들은 이런 생각하시죠. 아,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안 들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트에 비하면 우리는 거짓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를 생각한다면 그 배고픈 시절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렇지만은 물론 뭐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황제처럼 산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비하면 돈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돈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돈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돈에 헌금 뭐 많이 내라, 뭐 건축 헌금 내라, 뭐 이런 소리 맨날 듣고 또 그렇게 하라는 대로 끌려가면서 또는 자원해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식상하신 분들은 아예 목사님한테서 그런 돈에 대한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은 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헌금 뭐 많이 내라는 의미에서 돈 설교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돈에 대한 책을 두 권이나 썼어요. 돈을 뭐 재물에 제가 뭐 경제학자가 돼서 돈을 많이 알아서 재물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재물과 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은 이제 원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언급하겠는데 사실 제가 제 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선전 아니고 뭐 책장사 비슷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이 책 사시려고 해도 못 사요. 다 절판됐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또 한 권 더 썼는데 그게 십자가와 헌금이라는 책입니다. 구원의 원리에서 본 헌금 제도예요. 그래서 원리적인 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헌금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근자의 헌금 이야기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책은 지금도 구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이 책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한 책이에요. 그 성도들이 읽는 것을 굉장히 일종의 금서가 됐던 건데 왜냐면 제가 여기서 11조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11조 교회 좀 델리케이트한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목사님들 안 좋아해요. 그 내용을. 그런데 작은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좀 의식 있는 성도들도 많고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그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책이 잘 나가요. 사실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어요. 오랫동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책들을 너무나 안 읽기 때문에 한 달에 다섯 권만 나가도 책이 한 달에 그것이 100순위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거 한 3등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재판을 금방 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책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까 사실 필요 없어요. 가서 원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 수입이 많아졌을 때 부패했어요. 캐도릭의 경우에 보면은 교황청이 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지었을 때가 가장 부패한 때였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뭐 각 곳에 교회당을 지으면서 뭐 성전이다 하는 그런 미명하에 많은 건축 헌금을 짜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또 많은 희생을 하면서 교회당을 여기저기서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가장 큰 시비와 분란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건축하고 교회 깨지는 경우도 많고 건축하면서 목사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뭐 제가 다 얘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만몬신과 바알신의 축복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 그 열매를 거두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비리와 돈가는 데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고 해서 물질적인 부정이 교회마다 사실상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연한 시대예요. 물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죠, 사실은. 대체로 우리나라 교회는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되는 그런 시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들이 어디 있습니까? 산상설교에 나오죠. 그건 우리가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근데 산상설교에서 5장에 나오는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 그 팔복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근데 5장이 끝나고 6장에 가면은 거기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구제를 하라, 선행을 하라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같은 장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뭐 복받고 마음 평화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무슨 뭐 세상에 속한 뭐 돈 얘기하고 뭐 재물 가지고 뭐 말씀하시고 그러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돈과 재물과 관련된 가르침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오늘 본문인데 거기만 하더라도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사후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 16장에서는 옳지 않은 청죽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겠어요?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뭐 재물이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압니다. 근데 재물은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유용하게 선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개인의 삶을 타락시키는 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모두 다 거부였습니다. 아브람, 뭐 이삭, 뭐 이런 다 거부였죠. 성경은 그것이 언약에서 약속된 축복의 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다 성실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끝까지 진실되게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칭찬하고 내세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격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봤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에게 맡겨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같은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려고 해요.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재물을 모으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죠.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고 그런 기회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그분들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도와야 합니다. 돈 많다고 뭐 무시하거나 또 돈 많다고 그 앞에 가서 아양을 떨거나 혹은 돈 많다고 거만하다고 또 욕을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고 협조하고 그들에게 또한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면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돈이 예민한 주제라고 해서 다루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과 이 책무지게 식은 성경이 강조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떠난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재물을 원하는 것은 탐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의 하나죠. 특히 사후의 운명에 대한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이 봄 비유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봄 비유는 아주 쉽고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봄 비유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재물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사후 세계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본 비유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우선 지옥의 묘사가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가 아주 비슷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고 뭐 지옥에는 불이 항상 있고 뭐 뜨겁고 갈증이 심한 곳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서 서로 뭐 볼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비유에는 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역할이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나같이 살면 지옥에 오니까 당신들은 오면 안 돼. 이렇게 가서 말 좀 하라고. 그러면 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세상에 다시 보낼 수 없어요. 나사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의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사후 세계를 비유의 소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세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실수로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께서 아 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야. 그러므로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떨어지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옥문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할례 받았는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았다는 거죠.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 떨어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아브라함이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또 믿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이제 토속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비유에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한 그 맥락이고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유대 문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낙원은 시원한 물이 있지만 지옥은 항상 뜨겁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 이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실감이 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천국은 글쎄 어쨌거나 물이 많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원한 곳이야 이런 묘사가 굉장히 어필을 했겠죠. 이것도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대목의 전경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묘사는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사후 세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본 비유는 현재의 삶이 사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주지시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가르침입니다. 신자는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뭐 말을 하거나 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그림 언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림 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진실의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겠죠. 그것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죽으면 사후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서로 왕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지상에서의 삶은 반드시 사후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죽은 다음에는 사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죄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후에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이제 진리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돈이 있으면 즐길 것이 많고 편리합니다. 돈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구매력이에요.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명예도 살 수 있고 사람까지 살 수 있어요. 본 비유의 부자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뭐 어떤 옷을 입었다, 뭐 어떤 행실을 살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 부자가 사는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복장은 왕이나 제사장의 복장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잘 먹었죠. 근데 나솔은 어떠냐면 나솔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연명을 했어요. 이 부스러기가 어떤 부스러기냐면 그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그 빵을 먹는데 그 빵을 소스에 찍거든요. 근데 그 소스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더러워지잖아요. 미끈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손가락 미끈거린 것을 떼서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 빵 조각, 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별도죠. 그걸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 밑으로 던져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개하고 거지에 끼쳤어요. 그 빵 부스러기를 이 나사로가 먹고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개들까지도 나사로의 흔들을 핥았다고 하니까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후 운명은 어떻게 됐냐? 거기서도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갈증으로 신음하고 큰 고통을 받았죠. 그저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입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고통이 없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뭐 이것은 실제 상황은 아닐지라도 지옥은 고통의 장소고 천국은 위로의 장소라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차등이 있는데 그것도 내세에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 유예 기간이 있어서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뭐 연옥 같은 그런 것에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다가 이제 뭐 또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자기를 해서 선행을 행하면 내가 또 천국으로 옮겨간다든지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곧장 형벌을 받거나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후에는 수면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은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부자도 뭐 거지 나사로도 사후의 의식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비유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를 그냥 예수님이 엉뚱하게 쭉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 비유는 앞에 있는 말씀의 연장이에요. 근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나 그 앞에 이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에 결론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얘기를 이어가시냐 그러면은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였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돈이 필요한 것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돈을 소유하는 것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되는 문제가 뭐냐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가련한 처지를 알아서 자기 뭐 바로 문 밖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나사로를 보고 여전히 종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아, 저 나사로를 보냈어요. 자기 종처럼 보내라고요. 자기 형제들께 보내라고 그랬죠. 무정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조금 더 회개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면은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일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에 대해서 냉담하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나사로는 자선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사는 척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또 비유 속에 나오는 비자세는 호의호식하면서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속물들이에요. 그들은 탐심의 노예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우리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재물이 생각하냐면, 아,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그래서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비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는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선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가난한 이웃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성품이 좋고 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참 인격이 있고 마음이 착하고 한다 할지라도 없이 살면은 무시를 당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가진 것에 대해서 좋게 보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봅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돼도 자기가 가난할 때 그야말로 올챙이 시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아주 상관없이 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교만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또 목사들이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절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돈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장로된 거 봤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장로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장로의 자격이 있으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언제든지 예외가 없이 돈이 있어야 직분을 받고 돈이 있으면 더 잘난 것처럼 보고 인격을 갖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것은 사실과 다르니까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명칭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뭐 목사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변화된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위선으로 가려져 있고 경건한 척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의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가난한 나사로를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색하고 속된 인간이었어요. 아주 후하시고 참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인격과는 전혀 배치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음부 혹은 하데스 혹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율법에 보면 동족에게, 적어도 동족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물론 그 이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동족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유태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구렁텅이를 파놓고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구렁텅이를 파놓고 살았어요. 너무 잘나서 그랬겠죠 아마. 본문에는 이 부자가 특별히 뭐 다른 나쁜 죄를 지었다고 열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을 했다든지 뭐 살인을 했다든지 거짓증언을 했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만큼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이 부자가 되려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정치적인 특혜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서로 결탁해서 잘 지내잖아요. 그 사이가 나쁘면 돈 버는 일이 힘들어지죠. 뇌물과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부자는 어쩌면 그런 부패한 방식으로 축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큰 해를 끼치지 않고서 살았을지 몰라요. 단지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낭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옥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죄일까요? 그의 문제는 자신이 넉넉히 할 수 있는 선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다가 죽는 세상의 많은 이기적인 부자들을 대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교훈이지만은 지금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만몬신의 축복을 받는 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축복신앙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물량적 성공주의는 무한 경쟁과 독식주의와 독식주의 궤도를 따라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더 많은 성도, 더 큰 사이즈의 교회,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유명인사들로 채워진 교회, 더 높은 학위를 가진 목회자, 더 많은 교회 행사 등으로 교회는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열중해왔어요. 문제는 이런 식의 교회 운영이 세속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그럼 뭐 예수님의 가난을 자랑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굶어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먹든지 굶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진 자는 쉽게 인정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베푸느라고 돈이 많아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그 인정받는 상류층에 끼일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묻혀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예요. 그것이.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뜻을 살피면서 살자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를 알아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알아주셨어요? 가난한 나사를 알아줬어요. 그럼 부자는 하나님 다 무시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돈 많은 사람, 재물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야말로 천국에서 고통이 없고 밀실을 받지 않는, 재물 때문에 불편하지 않, 불편했던 그 많은 것들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부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만몸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재물은 근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의 청지기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셨어요.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족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경건한 부자들이 만몬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옥합을 깬 그 여인, 니고데모, 이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청지기직을 수행하여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알고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재물은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재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재산이 등기가됐다 하더라.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증명되는지 아세요? 확실하게? 죽을 때 증명되죠.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공수래요, 공수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면서 여러분 사시지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주었더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걸 사용했더니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시던가요? 막 배가 갑자기 배탈이 나요? 아니에요. 심령의 기쁨이었어요. 안식감이었어요. 행복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주면은 내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쌓입니다. 하늘의 보물로 쌓여요. 그래서 반드시 또 돈이 많아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이렇게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신자는 돈 버는 목적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들을 돕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으니까 제가 록펠러의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어요. 한때 전 세계 오히려 92% 정도 소유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돈은 꼬박꼬박 장부에 적었다 그래요. 그리고서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가문의 전통이 되게 했어요. 그가 다녔던 침례교의 그 목사님이 재물에 대해서 이 록펠러에게 이렇게 교훈했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록펠러의 재물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어요.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후히 나누어 줘라. 어떤 논평가는 말하기를, 록펠러는 그 큰 재산과 그 많은 권력과 영예를 다 내려놓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록펠러의 손자인 데이빗 록펠러가 자서전을 출판하고 미국 TV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의 모토가 뭐냐면 정직하게 벌고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굴고 현명하게 사용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다른 점입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책임있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 경건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본비의 부자는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듯이 말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이웃께,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만몬신을 섬겼어요. 그는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오직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된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귀한 재물로, 보화로, 썩지 않는 보화로 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삶을 살고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일자는 우리 인생살이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보다 나은 곳이 있어요. 이곳이 새롭게 경신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심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받은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주의 뜻대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